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다 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준 자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을까 고려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이름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분노와 하나님의 인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고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나 여러 가지 필요들이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나이팅게일,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루터 킹 목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나이팅게일과 아브라함 링컨, 루터 킹 목사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네? 사람들에게 봉사를. 아우 좋아요. 지금 찬영이.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 찬영이가 말한 사람들에게 봉사의 삶을 살아있는다면 그 봉사의 삶을 되게 된 결정적인 이 파운데이션 역할을 했던 배경이 됐던 게 뭐냐면 의로운 분노부터 이들이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나이팅게일이 왜 백의 천사를 하게 됐냐면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너무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저렇게 나는 안 살아야 되겠다라고 막 이렇게 의로운 분노를 왜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저렇게 함부로 하는가 거기서 의로운 분노를 해가지고 본인이 나중에 백의 천사에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쟁터에 나가서도 많은 환자들을 돌보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있면서 의로운 분노를 했대요. 아브라함 링컨이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한 흑인 여자가 노예로 팔려가는데 가기 싫어갖고 마미 나가고 아빠한테 이러면서 가기 싫은데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그 장면을 아브라함 링컨이 봤어요.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문어를 펴놓으니까는 자기 손가락을 뺨으로 대는 눈에서 피를 흘리면서 분노를 시작한 거예요. 왜 같은 인간 사회에 이런 이 위치 지위의 부조리가 생기는가? 그래서 그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손을 깨물면서 이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흑인 노예 해방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루터 킹 목사 아십니까? 자기 교회 한 성도가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왔는데 백인이 느닷없이 올라오더니 저를 비껴! 그러면서 이 검둥이가 어디서 가니? 이렇게 하면서 아주 이 뭐냐 이 유색의 그 다음에 특별히 이 노예 어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심한 수치를 입고 이 이야기를 해서 그 교회에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루터킹 목사님은 그때 마침 어디를 다른데 이렇게 사역자 갔는데 없었어요. 근데 그게 그 사건 때문에 그 교회가 모여가지고 막 울면서 서로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그럼 이 문제 대책 위원장을 누구를 세워놨냐면 루터킹 목사를 세워놓은 거예요. 자기 허락도 없이 와서 보니까는 이 문제 수습의 저기 수습 위원장 그래가지고 루터킹 목사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가 I have a dream 외치면서 그가 시작하게 됩니다. 다 이분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의로운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적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현상이든 아니면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는 가정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든 간에 여러분 의로운 분노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로운 분노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의로운 일에 분노할 줄 모르면 비겁자이거나 아니면 바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리는 아니지만 일리는 있는 말이었습니다. 잘못된 부조리를 보면서 의로운 분노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비겁자 아니면 바보다.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인간적인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거룩한 분노를 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7절,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분노의 사건. 자, 우리는 이 거룩한 분노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서 그러면 또 거룩한 분노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더 깊이 우리는 관찰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두 번 있는 사건 중에 두 번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성전에 가서 이 청결 사건을 한번 했어요.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높은 같은 만들고 막 동물들도 쫓아내면서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집에서 이 장사를 하려고 이러면서 했어요. 그리고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또 한번 경고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했는데 3년도 또 지나지 않아서 또 그곳에서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이제 순환을 앞에 바로 두고 성전 청결 사건을 두 번째로 시행하는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번 경고를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성전에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 동물들을 매매하고 있고 이 동물들을 살려면 또 각 나라에서 거기 때문에 화폐를 바꿔야 되잖아요. 화폐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교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거기에서부터 소를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염소를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비둘기를 거기서부터 사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기 알렉산드리아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 희생제사, 성전의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한 이 동물 이 그 장사하는 거하고 화폐를 바꾸는 것을 감람산 근처에서 했었어요. 감람산 근처에서 실제 그런 시장이 있었어요.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와서 동물을 사가지고 돈을 받고 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전임 제사장 안나스가 감람산 근처에 있는 그 시장을 어디로 가지고 들어오냐면은 성전 안, 특별히 이방인의 뜰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뜻들, 성전 안이죠. 성전 안에 저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성전은 제사장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태인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게 됐다. 얼마나 이거 심각한 일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왜 다른 데도 아니고 이방인의 뜰에서 이 안나스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겠을까요?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엄청난 이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더구나 이 찾아보니까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장사꾼들이 다 누구냐면 이 정치인들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친척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다 장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 친척을 갖다가 집어넣고 난 정치인들을 거기서 이유를 자기들이 먹는 이런 웃기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다라는 사실.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니에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만민이 기도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서 장사를 하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만민이 기도하는 이곳에서 일반인들도, 여기서 이 만민이라는 건 이방인을 겨냥하고 하는 말이죠.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너희가 여기 강도의 굴을 만들고 장사 소굴을 만들고 이런 나쁜 점을 예수님이 화를 내주시면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네요.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화를 낼까요? 자기 친척들의 장사줄이 끊어졌거든요. 이런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6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좀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에게 온 이방인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혹시 나를 찬양하고 나와 연합하고 싶고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방인들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나와 교제하고 싶고 나한테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했는데 바로 이방인들을 허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했고 실제 성전이 그렇게 세워졌었죠. 솔로몬 성전 때.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방인들이 아예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잘못된 종교 지도자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않으시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 장사하려면 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막 기구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기구를 어디까지냐면 원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전 안에는 어떤 것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기 희생제물 말고. 그런데 거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에 책상이 왔다 갔다 하고 기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말도 안 되는 웃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에서. 그러니까는 이러한 기구들, 물건들이 지나다니는 허락지 않겠다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성전 청결 사건은 다른 말로 이것을 바꾸면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의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의로운 분노 말고 거룩한 분노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룩한 분노란 무엇인가요?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거역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의로운 반응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거역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의로운 반응, 바로 이게 거룩한 분노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인간적 화나 분노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을 보면서 예! 거룩한 분노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남편을 보면서 으악! 거룩한 분노 아닙니다. 이걸 가리켜서 꼬라지라고 합니다. 또는 여러분 사회적인 정치 부조리에 대한 의로운 불평도 아닙니다. 칼 마크스가 굴뚝 청소하는 한 소녀가 죽었는데 그 죽은 비용으로 장사 비용으로 2달러가 나왔어요. 세상에 청소를 하는 노예가 청소를 했는데 그 집에 하인의 아들이 청소를 했는데 주인집 불도 청소를 했는데 그게 죽었어요. 질식되어서 그 그릇 때문에. 그런데 장사 비용으로 2달러가 나왔어요. 이 사건을 어느 날 지나가다가 칼 마크스가 보고 그래가지고 그때 벤또만 싸가지고 런던 도서관에 들어가서 약 2만 권의 책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의 그 책을 다 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그 책을 거의 다 읽고 나서 쓴 책이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책을 썼는데 그 세계가 난리 난 거죠. 이런 사회적인 부조리에 대한 의로운 불평이 아닙니다. 거룩한 불평.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 분노는 어디서 비롯되냐면 지극히 죄성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불편하니까 그리고 내 자아 저 깊은 데서 나오는 뭐라고요? 꼬라지가 바로 뭐라고요? 예? 인간적인 분노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럴 수 있지 아 이거 뭘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넉넉하신 분들이시죠? 이런 분들을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 비겁자 아니면 뭐라 한다고요? 바보라고. 여러분 누가 자기를 화나게 했는데 전혀 화가 안 나. 나를 막 미치게 만드는데 여러분 사회적인 부조리를 보면서 여러분 와 내가 이 사회를 막 혁명하고 사회 정의 구현을 막 해보려고 여러분 하십니까?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바로 거룩한 분노는 어디서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다.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어 쫓으시며 내 쫓으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둘러 엎으시며 16절에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러면 예수님께서요 막 상을 엎었어요. 막 상을 엎어버리고 막 쫓아내버리고 그러면 이러면 저러면 거기 다니지 못하다 너 다니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럼 보면 그게 예수님께서 뭐 이 뭐 자아에서 비롯된 막 분노나 화가 아니라 이것은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거역되고 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의로운 반응을 보이는 거. 여러분 해보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왜 거룩한 분노를 해야 할까요? 왜 거룩한 분노를 해야 할까요? 17절에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기준으로 본 거예요. 기록되었는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기록되었지 않냐 말씀에 있지 않냐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왜 거룩해야 되냐면 우리가 왜 거룩한 분노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거역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56장 7절을 8절에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 이사야로 돌아갑니다. 자 이사야 말씀 56장 7절을 같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하시면 성경 이게 문서는 성경 책으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하실 때는 괜찮습니다만 예배 드릴 때는 성경 책으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 56장 7절로 8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도하여 주시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꺼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속한 나라를 모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 모든 백성의 유대와 거기에 속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했냐면은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이때도 이방인들 중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합되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그 다음에 이 언약을 지켜가고 싶어하는 이방인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근데 이런 이방인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드는데 바로 그 이방인들의 뜰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들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정해서 해보셨어요. 그런데 이곳이 지금 어떤 곳으로 변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뭘로 변했어요? 장사하는 이 강도의 그 소굴로 이게 변화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방인의 뜰이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고 있습니까? 거역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그러면 거룩한 분노의 이 출처가 뭔가요? 도대체 이 거룩한 분노는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걸까요? 15절에 여러분 읽어보면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누가 거룩한 분노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분노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많은 역사들이 속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볼까요? 여러분, 노아홍수 사건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노아홍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완전히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뭘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노를 합니다. 내가 인간을 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쓸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부정하고 음란하고 완전히 저희 도덕의 완전 바닥을 이렇게 달려가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멸하시려고 작정하고. 여러분, 광야의 사건 아시죠? 광야에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그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계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를 하셨습니다. 분노를 해서 어쩔 때는 땅을 갈라서 거기다가 전부 거기다 삼켜서 마구마구 집어넣고 땅을 다 봉하기도 하고 레이지파를 통해서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계속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노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불혈왕국 시대에 어땠습니까? 불혈왕국 시대에 많은 왕들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멸절시켜버리죠. 멸망시키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요. 초창기 사울이요. 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이 쓰임을 받게 됐는데 왜 쓰임을 받게 됐냐면은 암몬 사람 누가 와가지고 막 저주를 하면서 그 다음에 너희 눈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오른쪽 눈을 전부 빼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그 평화의 조약을 맺지 않겠다라고 그런 겁니다. 세상에 암몬 왕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인데 눈을 빼줘요. 눈을.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부 슬퍼하는데 이 사울이 이야기를 딱 듣고 분이 난 거예요. 분이 나는데 이때 사울 왕이요. 처음에 초창기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성령님께 딱 성령님이 임하니까 성령님과 성령이 임하니까는 분노가 노가 딱 나와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나라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삼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인간의 지극히 죄악된 자아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거룩한 분노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거룩한 반응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했던 사람들 한번 살펴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들아 왜 그래요? 얘들아 너희들 왜 그러니? 그렇겠나요? 그렇게 했으면 비겁자 아니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협적 반응이 떨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그거 이 십계명을 던진 것, 십계명을 던져버린 것 자체는 잘못하고 그냥 또 40일간 그것 때문에 괜히 40일간 또 금식을 해야 될까. 그런데 그때 뭐냐면은 대노라고 했어. 크게 분노했다라고 성경이.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이 엄청나게 화를 내죠. 이게 바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다윗 아세요? 다윗? 다윗이 하나님께 결정적인 쓰임을 받게 돼. 우리 청소년들 다 잘 드세요? 어른들 지금 인생 많이 남았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결정적인 건 뭔지 아세요? 어느 날 아버지 신부를 보러 형들에게 갔는데 형들이 전쟁 중에 갔어요. 거기 갔더니 맨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다윗을 휙 돌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엄마야 그러면 갈 수도 있을 건데 듣다가 갑자기 다윗이 무엇을? 그래갖고 갑자기 다윗이 화가 난 일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그렇죠. 누구예요? 하나님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을 요구했어요. 이게 골리앗의 최고의 실수야. 하나님을 딱 욕을 하니까 다윗이 딱 듣고 무엇이? 우리 하나님을 욕을 해? 그래갖고 다윗이 안되겠다. 내가 오늘 죽인다. 내가 죽여버렸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욕하고. 왜냐하면 왜 하나님 욕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데 입혀지 말라 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요. 거룩한 분노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이 가서 다 정탐하고 왔는데 이 10명이 악평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호수아 갈렙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러면서 머리를 뜯으며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뭐합니까? 거룩한 분노를 합니다. 거룩한 분노. 하나님 보고 계셨죠. 여러분 느헤미야 아세요? 느헤미야. 그 막 성벽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뭐 그럼 그렇지 니들이 뭐 내 죄인들 때문에 바라본다. 이게 아니라 그때 그 상황을 듣고 뭐하냐면 거룩한 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찢으며 수염을 뜯어가면서 하나님은 어찌 됩니까? 우리 민족을 불쌍히 해달라고 거룩한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아시죠? 구약의 선지자들 보니까 한결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합니까? 거룩한 분노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벌 준다는 줄 알았냐? 너희들 그렇게 살면 다른 나라가 너희들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요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고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 보세요. 우리가 좀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까지 하면서 그 종교인들을 가르쳐서 거룩한 분노를 침례에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하셨어요. 여기서만 이 장면에서만 아니라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했던 많은 장면 중에 가장 많은 요소가 뭔지 아세요? 종교인들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서 뭐 하지 않는 사람? 변화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뭐 하래요? 무늬만 하나님을 믿고 아무 하나님 믿는 것 같지 않은 사람. 지금 예수님이 오셨으면 누구에게 거룩한 분노를 했을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에 대해서 열심히 없고 자기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열심히 없고 세상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영적인 일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라고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룩한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셔도 똑같은 거룩한 분노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부분 거룩한 분노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안식일은 지키고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 서간한 그 사람들을 향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어쩌면 천국에서 거룩한 분노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 이 거룩한 분노의 또 깊은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이것을 저는 거룩한 분노가 승화될 때, 승하야, 거룩한 분노가 승화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고, 바로 그 사람에게 그걸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걸 가르쳐서 비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전 이야기하는데 비전 한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꿈도 다 종류가 있어요. 디자이어, 이 욕심이 있고, 앰비션, 야망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자기에게서 올라온 게 있고, 세상에서 온 게 있고, 하나님께서 온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 중에 하나님께서 온 것을 가리켜서 비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무슨 꿈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비전이 사는 말씀, 이거는 저는 꿈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말씀. 비전은 어디서 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거룩한 분노가 승화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데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비전이다라고 빌 하이브리스 목사가 말했어요. 저는 지극히 공감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한 분노가 승화되고 거룩한 분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역에서 그 사람을 쓰시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말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저랑 같이 따라가서 보시고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 아니 모압 지역에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리더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음란한 일을 행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 여자들이 우상 숭배 해보세요. 우리 신에게 절해보세요. 그랬더니 남자들이 한번 해볼까?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갑자기 연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수천 명이나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원인이 뭘까 했더니 그 원인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 전부 목을 잘라가지고 태양을 안에서 목 달아서 밀면 그 연병이 그칠 것이다.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 또 어떤 사람이 이 어떤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어떠냐면 모압 여자를 데리고 또 막사로 들어가는 음란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가 창을 갖고 들어가서 그 남자 그 자리에서 죽인 거예요. 비느하스의 창. 거룩한 분노의 창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비느하스에게 뭐냐면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언약을 해주신 거죠. 바로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거룩한 분노가 승화된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일에 분노를 하고 계십니까? 도덕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으면 도덕 불감증이라고 하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가르쳐서 안전 불감증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야에서 거룩한 분노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냐면 영적 불감증. 영적 불감증. 영적인 일에 아무 거룩한 분노를 할 줄 모르는 사람. 영적 불감증.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해야 될 영역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상숭배가 얼마나 많은데. 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보면서, 아, 나는 우상숭배 안 하니까. 그게 아니라, 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 이단과 사이비 집단을 보면서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거룩한 분노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물질 만능주의, 돈에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돈밖에 모르고 돈이면 뭐든 대를 해서 돈 정도 하는 사람들 보고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부자에 대해서 성경적 긍정적으로. 그런데 돈밖에 모르는, 하나님은 뒷전이고 돈밖에 모르는 이런 현상을 봅니다. 여러분, 성공 지상주의. 성공, 성공. 여러분, 책 가보세요. 한국에 가보시면 책 다 성공, 성공. 다이어트 성공. 예? 돈 버는 성공. 재테크 성공. 다 성공이에요. 성공이면 뭐든지 다, 성공이면 뭐든지 그냥 다 고독도 팔고, 몸도 팔고, 다 그냥 무너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 삶의 모습들. 성경은 절대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혼하지 마십시오. 이혼해봤자 그 사람이 더 힘듭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하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아멘 하세요. 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아, 시어머니는 적당히 보는 게 좋다. 자주 보면 힘들다. 어디 성경을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잘 된다고 했지. 여러분,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는 이 결력. 우리의 다음의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도록 영적인 개성을 시키고 신앙의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서 자식들은 공부만 시키고 자식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저 먹이고 공부만 시키면 부모로서 다 해주는 줄 알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창피를 받고 무슨 야단을 들으시려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고 계십니까? 심지어 한 나라도 그 다음에 이 나라의 강대국과 나라를 발전을 위해서 이 어린 자녀들을 얼마나 훈련시켜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계속 그 나라를 책임져 가도록. 그런데 이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다음의 세대들에게 믿음을 훈련시키지 않는 일 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자기중심적 개인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난 내일 아니니까 말고 성도들의 영적 무관심, 하이터치 시대의 이 미디어의 세계. 미디어를 보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게임을 보면서, TV를 보면서는 아주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연예인 우상주의. 본인에게 껌도 하나 주지도 않은 그 연예인. 이름을 불러가면서. 에?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은 껌도 주고, 밥도 주고, 진료도 해주고 그러는데. 에? 윤길남 이름 부르면 그냥 내가 빵이라도 하나 사줄 텐데. 응? 껌 하나도 사줄 못할. 응? 뭐, 누구? 연예인들 누구? 아직도 못하는 그 연예인들. 그 연예인들이 어쨌다고요? 예? 그 연예인들 여러분들이 뭐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가지고 아주 학생들이 막 연예인만 되면 그 성공하는 거. 그 사탄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아니면 여러분의 자신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자신의 그 연약한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왜 계속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영적으로 이 정도밖에 인격적으로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아빠로서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여러분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모습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고 더 좋은 남편이 될 수 있고 더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새롭게 성장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분노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 거룩한 분노가 저희들의 분노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죄성에서 비롯된 자아의 분노가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분노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울며 안타까워하는 그 분노가 우리의 분노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